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방인에서 거류민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이방인의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낯선 곳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들게 느껴집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사람들의 시선도 다릅니다.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지요. 같은 시공간에 있어도 따로 떨어진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지키며 버텨야 하는 시간이 이어집니다. 새로운 직장에 들어간 사람, 전학을 간 학생, 혹은 공동체 안에 처음 들어온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벽 앞에 서게 됩니다. 말 한마디를 꺼내는 것도 조심스럽고요. 작은 행동 하나에도 마음이 쉽게 흔들립니다. 이방인의 삶에는 낯선 환경의 문제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소속되지 못한 상태에서 오는 깊은 외로움과 긴장의 문제도 있습니다. 룻의 삶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녀는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베들레헴은 룻에게 낯선 땅이었습니다. 룻은 그곳에서 이방 여인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먹고 살기 위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류민들 사이에 숨어서 이삭을 주우러 나가야 했고 거류민들의 눈치를 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방인의 삶의 자리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이방 여인 룻에게 한 남자가 다가갑니다. 바로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이방 여인 룻에게 여러 가지 호의를 베풉니다. 그 호의는 단순한 친절의 수준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을 지켜주고 세워주는 따뜻한 행동이었습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첫째, 소년들에게 건드리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것이죠. 그 뒤에 보니까 둘째, 소년들의 물을 마시라고 말합니다. 목마름의 문제도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11절 말씀해 보니까 셋째, 시어머니를 끝까지 모신 것을 칭찬해 줍니다. 룻의 삶을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12절 말씀해 보니까 넷째, 하나님께서 상과 복 주시기를 빌어줍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다섯째, 식사자리에 초대를 해주고요. 15절 말씀해 보니까 여섯째, 지켜주고 계속 머물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이곳에 있어도 된다는 안정감을 준 것이죠. 16절 말씀해 보니까 일곱째, 일부러 더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보아스의 호의는 단순히 룻을 돕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룻의 삶의 자리를 완전히 바꿔주는 그러한 호의였죠. 보아스의 호의가 이방 여인인 룻의 정체성을 이방인에서 거류민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룻은 이제 눈치 보며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얼마든지 평안하게 머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당당하게 주장하고 돌봄을 받는 사람이 된 것이죠. 보아스의 호의는 룻에게 완전히 새로운 삶을 선물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모든 호의는 룻이 노력해서 얻은 결과가 아닙니다. 룻은 이러한 호의를 얻기 위해 어떤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 호의는 보아스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보아스의 호의를 은혜라고 부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니죠.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한때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였고 하나님을 원수처럼 여기는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던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는 분명한 방향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룻이 보아스의 호의를 의심했다면 그 호의를 온전히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렇다면 나에게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은혜를 믿지 못하면 은혜 받은 자답게 살 수 없습니다.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 머무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또한 룻은 보아스에게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호의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당연히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빈 들판 가운데 서 있던 한 이방 여인이 한 사람의 호의로 인해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안정되게 보호받는 자가 되었고 결국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크고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한 사람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항상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나를 흔들고 사람들이 나를 위축시켜도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입니다. 그 정체성 위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자기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있는 곳이 낯설게 느껴지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며 하나님의 뜻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머물러 있으라고 하신 그 자리, 지켜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 채워주시겠다고 하신 그 은혜 안에 다시 우리 자신을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답게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영혼에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던 우리를 품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유혹과 핍박 앞에서 항상 우리의 신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 대신 믿음으로, 불평 대신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시고 오늘의 삶 속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걸음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